오늘 하루도 수고하셨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고 황사가 심해서 연일 뿌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싹 씻어주시는 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공동체, 속해 있는 공동체, 또 모임, 어떤 조직에서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질감이란 단어 아시죠?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아마 오늘 직장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학교에서 또 이질감을 느끼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모임이나 속해 있는 곳에서 자꾸 이렇게 혹시 팀에서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팀 모임을 못 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화되지 않는 것 같은 물과 기름처럼 가면 어색하고 심지어 간사님 중에 한 분도 아직도 팀 모임이 어색하다 그러신 분도 계시고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달라도 이질감을 조금 느껴요. 오랫동안 같이 보고 지낸 사람도 이렇게 이질감,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질적인 이질감의 세계에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남고 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더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델센의 동화, 이게 자전적 동화인데 동화 중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미운 오리 새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 우리 새끼 말고요. 미운 오리 새끼는 드라마 이름, 프로그램 이름이죠.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안델센의 이 동화가 있죠. 뭐 내용을 다 아실 거지만 혹시 모르시는 한두 분을 위해서 잠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백조인데 어디서 태어나죠? 오리들 둥지에서 태어납니다. 백조 알이 오리들 알 속에 놓여 있고 오리 어미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품어주죠. 근데 이제 오리들이 다 나왔는데 백조가 뒤늦게 태어나죠. 근데 다른 오리들이 자기와 다른 그 모습의 백조를 보자 어떻게 하나요? 밀어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막 놀리죠. 못생겼다고, 너는 우리랑 다르다고 이렇게 막 놀리고 밀어냅니다. 백조가 아직 백조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아주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이 바로 그 놀림을 어떻게 받아요? 몸으로 다 받죠. 그래 우울해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면 이렇게 밀어내고. 결국 이 오리 집단에서 완전히 왕따가 된이 백조는 가출을 시도합니다. 가출을 하고 방황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그 동화가 이 미운 오리 새끼죠. 결국은 그이 오리 백조가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는 백조가 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리와 백조의 세계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아마 안델센도 그런 경험을 자신의 경험을 동화로 풀었던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이 안델센도 이런 뭐죠? 왕따의 경험을 아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 동화에다가 그 소재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계에서는 언제 이질감을 느끼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질감을 느끼고 또 어떤 집단에 여러분들이 이질감을 느끼나? 잘 생각해 보시면 뭐 특별히 외국 여행 같은 데 가면 이질감을 좀 느끼긴 해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안 되고 완전히 이방인 같은 느낌, 혼자만의 그 세계에 갇힌 느낌. 물론 짧은 기간의 여행이지만 그 기간이 길수록 그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여행 기간도 힘든데 만약에 이민을 갔다, 그러면 그더 힘들겠죠. 이민 기간이 길수록 아마 이그 영원히 동화되지 못하는 어떤 그 세계에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 슬픔을 아마 느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질감의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대표적인 이질감의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정체성일 겁니다. 정체성. 눈이 두 개인 사람이 하나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면 두 개가 정상이지만 어떻게 될까요? 눈 두 개인 그 사람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질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서로의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보는 관점이 다르면 뭐가 다를까요? 생각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면 뭐가 다르냐면 행동이 다르게 돼 있어요.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같이 있어도 다른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생각이 안 맞고 또 철학이 다르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남남과 다름없어요. 가치만 있을 뿐이지 완전히 이질적인 두 존재입니다. 그런데 피부색이 달라도 가치관이 같고 생각이 같고 이러면 어때요? 그 피부색은 우리를 이질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겉모습이 아니에요. 뭐 직업군, 그 다음에 뭐 학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피부색 이런 걸로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진 않아요. 가장 큰 이질감을 느끼는 요인은 뭐냐? 그건 바로 이 가치관, 보는 관점. 이게 제일 큰 요인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정말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이 세상이 어떤 존재냐? 아마 우리가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성도는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질적 존재. 이 세상에 정말 동화될 수 없는 이질적 존재. 저는 너무 동화가 잘 돼요 하는 분들은 좀 정체성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동화가 잘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생각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이 어떤 존재냐를 가장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 베드로 전서를 꼽는다고 합니다. 다른 분의 인용인데요. 이 베드로 전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질적 존재 속에 성도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국의 신학자께서는 이런 가정을 내놨습니다. 만약 당신이 타고 간 배가 난파가 돼서 어느 외딴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섬 고립된 어떤 이질적 세계인 섬에 정박을 하게 됐다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당신에게는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선택에 놓여져 있다 한다면 무슨 책을 가져갈 거냐? 나는 단연코 베드로 전서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베드로 전서가 이질적 세상 이곳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위치해 있느냐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미운 오리새끼 같은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은 어떤 건지 과연 우리는 미운 오리새끼인지 아니면 백조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뭐 지명들이 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예, 여기 보시면 지도를 한번 그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1절에 소개되고 있는 그 지명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 그래서 아시아 있고요.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아자로 끝나는 거는 좀 큰 행정 단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도 개념이에요. 도. 그래서 아시아. 이때 아시아는 이제 전체 그 소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 행정 단위로서의 아시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흩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 그래서 우리 여기가 터키 지역인데 이 지역이 1세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떻게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냐. 베드로나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지역까지 안 간 지역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지금 베드로가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들의 기원에 대해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일부분을 제가 읽어봐 드리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쪽쪽쪽 이렇게 그 지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오순절이 닥쳐서 이 지역에 있는 특별히 여기 사도행전 2장의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 방금 보여드린 그 지도에 그 지역의 일부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 저기 이스라엘로 왔던 모양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회심자들 중에 일부가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거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시 오순절 지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때 들은 설교 말씀, 그때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지역은 아까 1세기에 누가 다스리던 지역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제국의 영토였어요. 로마 제국의 영토. 그럼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 땅 아까 소개해드린 그 지도에 그 땅은 여러분 무엇이 지배하고 있었을까? 어떤 것들이 그 1세기의 그 땅, 지금의 터키 땅인데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을까? 틀림없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습, 그리고 로마의 문화, 종교, 사상, 뭐 음악 모든 것들이 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이 베드로 전서에 의해서 한번 찾아보면 우리 한 장 넘기셔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을 한번 봅시다.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중간에 보시면 무법한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우상 숭배는 뭐냐? 이 우상 숭배가 그럼 뭐냐? 1세기 요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당해야만 했던 이 우상 숭배는 어떤 우상 숭배가 있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찾을 것도 없죠. 당연히 황제에 대한 그 숭배, 그러니까 황제를 인간을 신으로 올려놨죠. 그래서 황제의 숭배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 로마는 유명한 게 있죠. 신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 제사나 제의식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상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얘기한 이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지나간 때는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단순히 이 황제의 숭배는 단순하게 그냥 황제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냥 이렇게 뭐 잘 주무셨냐 이 정도의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위치에 올려놔서 종교적 형태로 신을 섬기고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이 황제 숭배 제사가 끝난 후에는 어떤 것들이 이어졌냐면 술파티 그리고 성전의 창기들과 성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배당이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 뒤에 밖에 나가시면 각종 이제 와인과 술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제 한 잔씩 하면서 이제 교제하고 또 더불어 성적인 문란함까지 그게 그 종교 행위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앞부분에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요 단어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단어는 전부 어디에 속해 있냐면 그 뒤에 나오는 무법한 우상 숭배의 그 예배 행위 안에 이 앞에 나오는 음란함,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이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예배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그러니까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우상 숭배 안에 다 끼어져 있어요. 이게 문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눈 뜨면 아 황제가 신이구나. 그리고 수많은 신들에게 예배드리러 가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보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는 게 이렇게 파티하고 취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어떤 이런 모습들을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는 곳.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1세기 로마의 제국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로마의 신들에게 우상인데 이 우상에게 절하는 이 우상숭배는 단순히 그냥 원하는 사람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믿는 사람만 와가지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소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의 신에게 예배 드리는 그 제사에는 모든 시민이 의무적으로 다 참석하는 곳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뭐 예수를 믿게 된 계기, 뭐 기원을 살짝 말씀드렸지만 어찌됐건 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신인데 로마의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문화, 그리고 또 기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단순히 그냥 나라의 원수에 대한, 통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로서 강요받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야만 하는,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들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살고 있던 1세기의 성도들은 어떤 걸 느꼈냐면 굉장한 이질감을 느낀 거예요. 떠날 수도 없고 살자니 죽겠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그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교제의 장소예요. 서로 이렇게 다 모여요.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면서 어우, 출석 체크하는 장소예요. 어우, 뭐 오셨냐고. 뭐 옆집에 사는 그분도 오고 수많은 그 도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악수하고 끝나면서 술 한잔하고 거기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친분을 맺고 또 경제적인 그런 교류를 하고 아 이번에 뭐 우리 집에 뭐가 있는데 뭐 당신네 집에 뭐랑 물물 교환하자든지 또 뭘 판다든지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 모든 네트워크 소위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관계망이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 예배 장소,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예배 장소에, 우상 숭배의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관계망을 다 끊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장도 못 다니고 버스도 못 타고 어떤 장사도 못 하고 거래도 못 해요. 저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야 뭘 거래를 하죠. 내 물건을 누가 사줘야 뭘 거래를 하죠.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그런 소위 외딴섬, 완전히 이질적 존재. 이게 1세기 아까 보여드린 그 지역에 살던 성도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의 그 지역의 제국민들이 어떻게 봤을까? 그래 뭐 존중해.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 우리는 이렇게 살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뭐 직장에서 우리 김 부장님이 휴가 때 선교 간다고 휴가 내면 어우 존중해. 갔다 와. 하루 더 써. 이러던가요? 예수 안 믿는 분이면 더 심하고 예수 믿는 분도 더 싫어할 거예요. 그죠? 말단 사원 주제 무슨 휴가야. 있는 휴가도 사실 못 쓰고 그냥 우리가 일해야 되는 그런 처지의 노인분들이 더러 있군요. 많이 있는데 그런 이질적인 존재.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이질감을 성도로서 느끼는데 여러분 요 당시에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컵으로 이렇게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소방호수로 그냥 쏴주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걸 온몸으로 다 그걸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만들어내냐면 우리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발견되시나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죠. 누구겠어요? 예, 제국의 그 다른 시민들.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1세기에 로마 제국이 주는 모든 특권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그냥 그저 그 예배 장소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인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루머를 만드는 거죠. 참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루머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바보 병신되는 건 순간입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의 어떤 이런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때요?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죠. 오, 그래? 뭐 이러면서 뭐 누가 그랬대?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확인 작업을 하기 전까지 어때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나한테 인사도 잘하는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이러고 가면 여러분 느낌이 어떤가요? 이상하죠. 제가 왜 저러지? 왜 나를 보는 그 눈빛이 예전 같지 않지? 예전에 웃어주더니 이제는 뭐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느낌. 그게 사실은 이 루머의 힘이잖아요. 제가 좋은 걸 가르쳐드렸나요? 당해본 사람은 죽을 맛이고 또 그런 거 하는 것도 안 좋지만 여러분 이 그 당시 1세기에 요 지역에 살던 요 사람들은 어떤 루머에 시달렸냐면 야 얘네들 악행하는 자들이래. 사실 아니거든요. 실제로 사실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이 이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 죽이려고 완전히 루머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절 3장 16절도 한번 보실래요?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이 선행을 하고 있는데도 욕을 해요. 뭐 커피를 타다 주면 타다 준다고 욕을 해요. 네가 뭔데 커피를 쫙 뿌리고 또 일찍 오면 또 일찍 온다고 또 뭐라 그러고 청소하면 청소한다고 뭐라 그러고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싫어하기로 예정된 사람 싫어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어때요? 싫어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싫죠. 생내적으로 이렇게 막 밀어져 일단 뭐 이미 마음속에 싫음의 영이 왔기 때문에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그 야근을 해도 뭐 수당 없어도 그냥 정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어때요? 일단 이렇게 돼 있죠. 선행을 비방하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서의 이 짤막짤막한 이런 구절구절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서들입니다. 또 한 절만 마지막으로 4장 4절까지 한번 볼까요? 4장 4절. 4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 예. 여기 보면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 그런 극한 방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막 술 파티, 그다음 성적인 어떤 그런 난잡함.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뭐 특권이기도 하고 그 시민의 제국의 시민으로서 그냥 당연히 예배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여겨요? 이상히 여겨. 쟤네들 뭐 아니야? 왜 이래? 쟤네들은 왜 저래?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비방을 또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행한다는 비방, 선행을 하면 선행을 한다고 욕을 하고 또 그런 극한 방탕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또 비방.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비방이에요. 야, 이건 정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뭐라고 비방을 했냐면 인육을 먹는다. 성찬식 그 그리스도의 살이요, 뭐 피요. 이렇게 밖에서 듣고 있으니까 야, 쟤네 살 먹는다. 피 마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영화 살해자들. 이런 온갖 누명을 막 씌웁니다. 그래서 막 그걸 소문으로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보도록. 그러면 어때요? 심리적으로 계속 밀어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지금 시대처럼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 제국의 그 예배에 오느냐 안 오느냐 딱 보면 나와요. 황제에게 숭배하냐 안 하느냐 보면 얘는 그리스도인 아님. 이렇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회색 분자처럼 성도인지 아닌지 이렇게 모르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어떤 한 사람을 이질적 존재로 여러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을 통제하려면 어떤 한 사람을 내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비결을 알려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욕과 따돌림을 주시면 돼요. 이게 모욕 주고 따돌림 주면 강력한 통제의 수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우리 초등학교나 우리 그 이하의 또 중고등학교 애들도 그렇지만 가장 애들이 힘든 게 뭐냐면 뭐 학업도 힘들긴 해요. 공부. 근데 뭐 공부 수업만 잘 들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점수? 그렇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또래 압력이 제일 힘들다고 해요. 또래 압력.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리 여기 초등학생이니 중학생이니 앉아 있는데 몇 학년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같은데. 네. 친구 압력이 제일 힘들어요. 친구들이 하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딸을 당하는 거예요. 딸을 당한 동시에 또 이렇게 욕도 먹고 나보다 힘이 센 친구 같으면 한 대 얻어 터지죠. 그러니까 이 모욕을 주고 왕따를 시키면 그 사람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칭찬하고 격려해가지고 통제하는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일 좋은 강력한 통제 방식은 이렇게 꽉 쥐고 사람을 숨통을 쥐는 방식이 가장 강력한 사회적 통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당했던 이 두 가지 모욕, 따돌림 기록에 의하면 2장 20절을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법이 허락되는 대로 이 성도들이 매질도 당했던 걸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고난을 너희가 당하면서 MA 그 매를 맞는 얘기가 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아마 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 쟤 저기래 쟤 저기 예수 믿는 애래. 그러면 여러분 골목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린치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가 이미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한 대 뚝 때리고 가도 뭐 공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밤길을 간다든지 혼자 다닌다든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건 둘째치고 또 신체적인 폭행까지 당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거의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 그 지역 가면 어때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버섯처럼 생긴 지역에 이렇게 땅굴 파고 동굴 파놓고 카타콤 지하 세계에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국의 사회 속으로 들어갔다가는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제국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이런 왕따, 모욕 이런 거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의심이 생겨요. 의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백조인데 너는 오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세뇌를 당하면 내가 오리인가? 하고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의가 들어요. 아, 이렇게 내가 백조라고 믿고 산들 무슨 저기가 있냐. 차라리 내가 오리로 살자. 내가 그냥 미움을 받더라도 그냥 오리로 살자. 그냥 도도하게 혼자 백조처럼 혼자 있지 말고 저들과 함께 저들의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자. 그 회의, 의심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노출, 뭐 폭언, 폭행, 모욕감, 왕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드디어 편지를 씁니다. 그게 뭐예요? 1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한번 1절 끝부분부터 보죠.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진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개박살 나가지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내 아들 그러면 아들이라도 엄마를 때리고 싶겠죠. 안 그런가요? 예.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화가 나서 정말 막 분을 못 이기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누가 이렇게 뭐 정말 멋있는 말 아니에요? 뭐 택함 미리 아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 근데 여러분 현실의 이 성도들은 뭐 거룩이니 택함이니 미리 아심이니 뭐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제국의 시민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너희들에게 씌워준 미운 오리라는, 그리고 악을 행한다는 자들, 그리고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판단, 그런 호칭, 그런 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아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바로 2절이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잘 강조가 되어 있지 않지만 2절 중간에 보면 택함이라는 단어 있죠. 택함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문에 보면 가장 앞부분에 와 있어요. 1절에 와 있어요. 1절에 택함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이방 땅에서 그리고 제국의 통치 속에서 너희들은 미운 오리처럼 정말 그 사회,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고 겉도는 그런 나그네처럼 그리고 왕따 집단처럼 살고 있는 현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 흔들리고 있는 정체성. 정말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뭐 보호하심을 받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듣긴 했는데 실제 내 삶은 땅굴을 파고 살고 있고 벌레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때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너희들은 나그네는 맞다. 그 제국 땅의 나그네는 맞지만 그 앞에 택함받은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한다. 택함받은 나그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죠.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고통하고 눈물 짓고 근심 짓고 한숨 짓고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너희들이 이 신분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단단히 붙잡고 크게 기뻐하는구나. 베드로가 굉장히 격려하고 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끝에 기뻐하는도다.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이 성도들은 지금 21세기 2000년이라는 긴 간극 속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었어요. 훨씬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지만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불필요한 모욕을 당했지만 6절에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 근거는 뭐냐?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금 되새겼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구다. 나는 나그네지만 선택받은 나그네.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돼선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격려를 받아야 돼요. 자꾸 못생겼다 하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 자녀들에게 맞아. 넌 어쩜 이렇게 딱 맞아. 정답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걔는 한강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넌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 거짓말인 건 알지만 어때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한 가지 수식을 해주면 돼요. 내 눈에 넌 제일 이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정말 이쁘다고 해주면 열 사람이 밉다고 해도 살만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내도 자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물어보고 그럼 하나님이 맞아 너는 왕따야 너는 찌질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한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오늘 성경을 딱 보면 알잖아요. 물론 야단치실 때는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 2장 9절에 여러분 유명한 그게 나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흔들리는 1세기의 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확인시켜주고 있냐면 그들의 신분, 그들의 정체성,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것들을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정신병에 걸리고 미쳐버릴 것 그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힘들지만 기뻐하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기뻐하고 저들과 같이 섞이지 않는다는 비방을 받고 있지만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서도 욕을 먹고 있는 모함을 받고 있고 비방을 받고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7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뭐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아버지가 오실 그때, 그때가 곧 다가왔는데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렇게 잘 견디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니 너희들이 이 상황 속에서 견뎌내라. 참 삶을 살아가는데 막 녹록지 않다는 많은 소식들이 들릴지라도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조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질적인 그 존재로 취급을 받고 미운 오리 새끼의 취급을 받을지라도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 오실 그때에 정말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오리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도 끝까지 참고 백조로서 견뎌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오셔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여러 말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너는 백조야, 너는 성도야, 너는 존귀해 이렇게 격려해주는 우리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까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참 1세기의 성도들을 여러분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형편 그보다 훨씬 힘들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는 사회적인 생활,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 경제생활 다 불가능했던 그 상황 속에 그들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광야로 도망쳤던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없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준 것처럼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다시 한번 이 좁은 길 좁은 문 잘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우리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달려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이런 개인의 고민과 기도 제목으로 이 밤에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 우리